아슬아슬한 위기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강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로 계승됩니다. 솔로몬 왕조의 걸림돌이 되었던 아도니아의 측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제거되고 이제 한 사람만 남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까지 제거되면 이로써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일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기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에까지 언급되었을까요? 시므이는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바울임이란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과는 먼 친척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울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바울임에 살고 있던 이 시므이가 몰락해가는 도망쳐가는 그 다윗과 다윗 왕조를 향해 온갖 저주와 험담을 퍼붓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어떤 저주를 쏟아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먼저 7절을 보시면 그 시므이가 다윗과 몰락해가는 그 다윗 왕조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그리고 이어서 뭐라 저주합니까? 사악한 자여.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생명이 끊어진 자라고 이해하며 그렇게 다윗과 다윗 왕조를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성취하시고 완성되는 다윗 왕조를 향해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진 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조롱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향해 가히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악한 자라고 저주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시 하 벨리알, 벨리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이라는 의미는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 또 파괴하는 자, 파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리고 파멸을 일삼는 놈이라는 뜻의 저주입니다. 절대적 가치이시며 유익과 무익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 파멸케 하라는 자라는 그런 저주를 쏟아 부은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법과 어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발전되어 불려질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저주가 담겨진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권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러므로 다윗을 향해 쏟아부은 이 저주는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향한 저주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왕권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단순한 인간적인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주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조롱하여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가거라, 가거라. 무너진 너의 그 영역을 들고 이제 나의 영역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몰락해가는 너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제 우리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되시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극렬한 조롱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그 솔로몬에게 남길 그 마지막 유언에 제거해야 될 그 대상과 세력에 왜 시므이를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다윗의 유언을 완수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은 이후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끊임없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그런 다윗 왕조 앞에 시므이는 스스로 후회하며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동정을 호소하여 목숨은 부지합니다. 그러나 주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은 이 시므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하십니까?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그 어떤 지혜입니까? 시므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안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기드론 계곡,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건너서 이 성읍을 떠나 다시 베냐민 지파, 그 바울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될 경우 반드시 그 죽음의 책임을 너의 머리로, 피를 너의 머리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어떤 시므이와 솔로몬 두 사람만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이 약속의 근거와 무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둔 맹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불순종이며 그 불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시므이도 이에 동의합니다. 38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제 이 시므이의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잘 머무는 것 같았지만 3년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망각한 채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밖으로 향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서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서쪽에 있는 가드로 도망친 자신의 두 종을 뒤쫓습니다.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갔다가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언약 안에 가만히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되었지만 이제 자기 안의 죄성이죠. 여전히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생존 본능이 심의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밥을 굴립니다. 그리고 손익의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가, 이 가치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두 종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심의 안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또 들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또 자신의 모든 이권들을 들고 떠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심의가 그 가드로 향한 겁니다. 이 가드로 향했다는 것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댔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솔로몬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을 건너지 않고 서쪽으로 갔다가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시므이에게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벨리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둘레는 1400m 정도 되는 작은 성체도시였기에 솔로몬의 감시 아래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을 나갔다는 사실도 아마 사람을 통해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또 솔로몬과 약속한 것을 어긴 채 가드로 향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아마 가만히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벗어난 심의가 돌아오자마자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자신 앞으로 소환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어긴 죄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시므이의 죄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그 죄를 지금 시므이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죄에 이어서 언약을 어긴 죄에 이어서 언약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과거의 죄까지 결합시켜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한 죄를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그 죄를 고발하며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심의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심의는 그 죄의 대가로 새롭게 세워진 군대 장관 브나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히 거부하고 감히 저주하고 감히 조롱하고 대적하였던 그 인생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끊어짐, 영원한 죽음입니다. 심의가 처단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자를 통해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시고 주도하시는 다윗 왕조를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솔로몬은 그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아니하실 것을 스스로 확정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 심의를 처리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영원히 지켜나가시고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벌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지 않고 조롱하는 그 어떤 대상과 상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쩌면 몰락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심의처럼 저주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생명이 있느냐? 과연 그 이름에 영생이 있느냐? 너희가 붙잡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맞느냐? 무익한 것 아니냐? 풍성함 맞느냐? 가난과 궁핍 아니냐?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당장 그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고 우리의 영역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저주, 심의의 저주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향한 조롱이며 우리를 향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유일한 유익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고백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그분의 언약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언약 앞에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섭니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언약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조롱하고 저주하며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살아내게 하고 넉넉히 견디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려진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또 치열한 일상 가운데 그 세상의 저주와 조롱 가운데 어떠한 본질과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붙잡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밀치며 거부하며 밀어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영원한 복임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일어서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넉넉히 또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또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두고, 또 우리 사랑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또 삼일교회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꼬리 마르지 않고 생명의 강이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함께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